러브레터 1. 포르노숍 전무 따위는 걸려봤자 1박 2일 어지간히 재수없는 검사를 만나 기소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벌금형이었다. 게다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월급도 제법 두둑하고 잡혀가는 경우에는 상여금도 나왔다. 1년에 한두 번 유치장 살이지만 그럭저럭 넘기면 수입이 쥐꼬리인 바텐더보다야 이쪽이 훨씬 괜찮은 일거리였다.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인데 20년이나 가부키 거리에서 밥을 빌며 쓴맛 단맛 다 겪은 다카노코로 같은 사내에겐 그야말로 천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석방 처분을 받고 신주쿠서에서 풀려나는 길에 고로는 계절도 없는 도회지 번화가에서 봄 냄새를 맡으며 감개무량해했다. 고류를 열흘이나 먹이며 판사가 망치를 탁 내칠 때에는 이거 일이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하고 마음을 졸였지만 결국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형사나 검사의 설교보다는 자기 없는 사이에 찾아온 계절의 가르침이 몸에 스미도록 느껴졌다. 마흔이 되면 손을 씻어야지. 하긴 20대가 저물 무렵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바텐더 생활에서 발을 뺀 뒤에는 정해진 코스대로 심부름센터로 포르노숍과 게임방 전문 노릇으로 그럭저럭 8년 세월이 흘렀다. 순서대로 가자면 이 다음에는 호객꾼이나 바의 매니저가 될 터이지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격이 무던한 대신 배짱이 두둑하지 못한 그에게 그런 일은 아무래도 체질에 맞지 않을 것 같았다. 저물역의 가부키 거리는 찜통 더위였다. 고로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자마자 가죽 점퍼부터 벗었다. 40여 년의 관록이 붙은 나이로 밀어붙이면 호객꾼으로 멋지게 변신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오랜 세월 마치 내 살처럼 입고 다니던 점퍼에 바지 차림으로는 제대로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신뢰할 만한 풍채로 꾸미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 그런 차림으로 살아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무엇보다 우선 돈을 처바르다시피 해야 할 것이었다. 불과 열흘 전에 수색을 받아 난장판이었던 포르노숍은 그새 간판과 내부 장식을 바꾸고 벌써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내 다음 타자로 온 전문은 누굴까? 붙어진 비닐테이프의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카운터 건너편에서 따분한 얼굴로 비디오를 보고 있는 젊은이는 모르는 얼굴이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가 싶더니 누군가 내 머리를 툭 쳤다. 뭐하냐 고로. 조금 전에 신주쿠 경찰서 형사실에서 닳도록 인사를 하고 온 보안계 형사가 버티고 서 있었다. 원래 제 뒤를 밟으셨어요? 하 이거 참. 아냐 임마. 내 뒤나 미행할 만큼 내가 한가한 줄 알아? 형사는 고로를 문 밖에서 뜯어내듯이 잡아 끌며 걷기 시작했다.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경찰차로 쫓아왔는데 네가 하도 건들건들 왼각 구경 다 하면서 걸어오는 통에 내가 먼저 도착했다. 분명 여기 먼저 들을 줄 알았지. 중요한 것이라니요? 무슨 거물급 야쿠자도 아니고 풀려나는 즉시 문전 체포될 만큼 미움받을 일도 없을 터였다. 뭔가 다른 건으로 입을 열게 할 것 같으면 즉시 묵비로 일관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로는 마음을 다잡았다. 하여간 너도 앵간히 귀찮은 놈이다. 이런 어질한 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탕 뛰어봐라. 그러면 그땐 내가 진짜로 대거리 해주지. 아우 제가 감히 야쿠자감이나 되는 위인여야 말이죠. 그쪽 담당 형사님들은 진짜 무섭대요. 이쪽 담당 형사님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형사는 코트 팔로 고로의 목을 감아 골목길로 꺾어들었다. 한 대 태워라. 저 담배 끊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담배를 붙여 물더니 오가는 행인들의 눈길에서 고로를 지켜주려는 듯 앞을 막아서며 연기를 내뿜었다. 내 마누라께서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고로는 한동안 머뭇거렸다. 잘 생각해봐, 임마. 네 마누라라고, 마누라. 아, 그거.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다. 형사가 네 마누라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작년 여름에 잘 아는 야쿠자의 부탁을 받고 호적을 빌려주었던 돈벌이 하러 온 외국 여자임에 틀림없었다. 오늘 아침 치바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라더라. 형사는 미간을 좁히며 수첩을 펼쳐들었다. 파이란이랬지? 참 기막히게 이쁜 이름 아니냐? 그 파이란이라는 여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시신을 거두러 와 달라더라. 제기랄 경찰이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 이사! 똑똑히 전했으니까 지금 당장 가봐. 형사는 관할서의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 건네더니 주변을 피하듯 등을 돌렸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야 하는 겁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위장 결혼인지 뭔지 그런 건 난 모르겠다. 아무튼 난 전 할 말 다 전했어. 네 똥구멍이야 네 놈이 닦아야지 임마. 하지만 아 제가 무슨 뒤처리를 못하겠다면 강력계로 돌려야지 뭐. 이런 일로 수사 들어가면 난 그때 진짜 죽는 거야. 자, 고로 수고가 많겠다. 말을 뱉자마자 형사는 사람들 틈에 섞여버렸다. 고로는 골목길의 걸레짝만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천만 뜻밖의 불상사지만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할 것은 없는 이야기였다. 치바에서 죽었다는 그 여자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호적상으로는 분명 자기 아내인 것이다. 재수 더럽게 없구만. 고로는 작년 여름에 이 일을 자기에게 떠안기다시피 맡겼던 사다케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다케 흥업은 야쿠자 모 대조직의 말단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150여 개나 된다는 이 분야 조직 사무실 중에서는 후발팀이었다. 조직이고 나발이고 없을 정도로 이권이 뒤얽히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균형을 유지해가는 가부키거리의 조직 판도에 후발 조직이 고개를 들이밀 틈새는 없었다. 그런데도 거품 경기 뒤끝에 간판을 올린 사다케가 10명의 젊은 떼거지들을 거느리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것은 본업인 수배 기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수배란 말하자면 인재 파견업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인재라는 것은 물론 돈벌이 나온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고로도 요 몇 년 동안 사다케로부터 일자리를 알선받아 왔을 정도였다. 어찌되었던 석방인사도 할 겸 다음 일자리도 부탁할 겸 얼굴을 내밀어야 했다. 사다케 흥업 사무실은 쇼쿠안 거리 건너편 언덕의 낡아빠진 맨션에 있었다. 3층 건물에 9세대밖에 없는 조그만 맨션이었는데 그 중에 적어도 세 집은 야쿠자 사무실이고 그 나머지도 대부분은 외국인 여자들의 벌집방이었다. 고로가 막 상경했을 무렵에는 이 근처도 아직 호스테스와 밥텐더들만 사는 거리였고 그래서 그 나름의 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람도 통하지 않고 햇빛도 들지 않고 1년 내내 장마철처럼 암울한 느낌만 드는 게 자신이 허망하게 나이를 먹은 탓만은 아닐 것이다. 집집마다 문간에 배달시켜 먹은 그릇들이 높직히 쌓인 복도를 지나 사무실의 인터폰을 누르고는 문 위에 붙은 감시 카메라를 향해 고로는 웃음 짓는 얼굴을 들이밀었다. 고로입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열쇠 따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번인가 차 입을 와줬던 젊은 애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잘 봐줄래도 나 폭주족이오라고 얼굴에 써붙인 듯한 눈썹도 이마빡 머리털도 깨끗이 밀어버린 젊은 녀석이었다. 자칭 조카라면서 사식이며 옷가지를 차입해주는 일은 조직의 젊은 녀석들이 맡는 게 정해진 규율이었고 그런 정도야 다 알고 있는 경찰도 그다지 깐깐하게 굴지는 않았다. 6조 다다미 두 개가 나란히 이어 붙어진 구식 거실을 지나면 앞쪽에 이단 침대를 들인 젊은 애들의 거처가 있고 그 안쪽이 사무실이었다. 젊은 사장치고는 여간 아니게 깐깐한 사다케의 성격이 이런 구석에서도 드러나 있었다. 사장님, 고로씨가 오셨습니다. 철제 책상 위에서 워드 프로세스를 치고 있던 사다케가 은행원 같은 얼굴을 쳐들었다. 고로 왔구만. 수고 많았어. 거기 앉아, 앉으라고. 이봐, 사토시. 커피 내와라. 고로 선생께선 아메리칸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젊은 애가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고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방금 보안계 형사들한테 들었는데요. 이쪽으로도 전화가 왔었어. 치쿠라 건 말이지? 치쿠라? 에? 치바의 치쿠라라는 곳이었어요? 고로는 점퍼 주머니에서 형사가 건네준 메모지를 꺼냈다. 치쿠라라는 곳이 치바현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어쩌죠? 그쪽 관할서에서 저를 지명한 모양인데. 어쩌기는 뭘 어째. 당연히 자네가 나서야지. 완전히 남남인 애가 나설 일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이쪽으로도 전화가 왔었다면서요. 그건 자네가 거기 갔느냐고 묻는 확인 전화였어. 자네 마누라가 죽었다고 해서 나도 잠깐 무슨 소린가 헤맸는데 생각해보니 바로 그 여자애의 얘기지 뭐야. 젊은 애가 인스턴트 커피를 들고 왔다. 아메리카노로 했겠지, 사토시. 그렇지. 너 고로 선생 따라 갔다 와라. 혼자 가면 괜히 기죽을 것이고 조카하고 같이 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일도 없을 거야. 잠깐 사장님. 고로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일이 되어가는 판을 보자면 결국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사건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닐 터였다. 저그 여자 얼굴도 모른단 말이에요. 경찰서나 병원에서 무슨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대답할 건지도 없다고요. 글쎄, 알고 있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사다케는 책상 서랍에서 바인더를 꺼냈다. 제법 두툼한 바인더를 한 장씩 넘기며 달래듯이 말했다. 자네, 재수 좋은 거야. 호적 빌려주는 값으로 50만 그냥 앉아서 번거 아냐? 자네도 앞으로 결혼해서 가족 식수를 거느리자면 이제 마누라가 세상 떴다고 하는 게 이혼했다는 것보다 훨씬 모양도 좋고, 그리고 특별히 결혼할 예정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혼시켜줄게. 이번에도 50만으로 어때? 그야 뭐 앉아서 그냥 본 셈이긴 하지만. 있다 있어, 강백란.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캄파이란. 참 좋은 이름이구만. 남아미타불 캄파이란. 그래, 자네하고 결혼해서 다카노파이란이 되었지. 남편은 신주쿠에서 비디오숍을 경영하고 계시는 모양이네. 세상살이 쉬운 게 없지. 부부가 함께 먹고 살기가 오죽 힘들겠어. 하하. 튼 그런저런 자네 마누라 여기 낱낱이 적혀 있어. 가는 길에 줄줄 외워두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는 사진하고 호적 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복사본 다 갖춰놨어. 이건 뭐지? 서류 틈새에서 물빛 봉투가 하나 떨어졌다. 겉봉에 달필의 한자로 다카노 고로님께라고 써 있었다. 아, 깜빡하고 있었다. 고로, 네가 잡혀가던 날이 편지가 도착했었어. 러브레터인지 유서인지 뭐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냐. 여기 함께 넣어두지. 사다케는 서류를 집어넣은 사각 봉투를 고로 앞에 밀어놓고 은행띠도 뜯지 않은 돈다발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100만엔이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50은 오늘까지의 수고비야. 나머지 50은 병원비에 장례비.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네가 잘 알아서 써. 알겠지? 고로가 사토시와 함께 사무실을 나설 때까지 사다케는 두 번 다시 웃지 않았다. 2. 다카노 고로님께. 어제 아침 갑자기 배가 아파서 구급차로 병원 왔습니다. 손님은 보낸 뒤니까 괜찮습니다. 호텔 사람에게 부탁해서 구급차 왔습니다. 굉장히 나쁜 것 같아서 중국의 우리 집에 그리고 고로 씨에게 편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밤중에 살짝 쓰고 있습니다. 아파서 잠이 안 와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이제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살짝 쓰고 있습니다. 결혼 고맙습니다. 쉐쉐. 10월, 12월 출입국 관리청에서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고로 씨와 결혼했으니까 출입국 관리청에도 경찰서에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이곳은 모두 친절합니다. 조직 사람도 손님도 모두 친절합니다. 바다도 산도 아름답고 친절합니다. 계속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쉐쉐. 그것뿐입니다. 바닷소리가 들립니다. 고로씨, 들립니까? 모두 친절합니다. 하지만 고로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쉐쉐. 많이 쉐쉐. 안녕히 주무세요. 파이란. 너 이 여자 아냐? 특급 열차가 도쿄역 지하홈을 미끄러져 달리기 시작하자 고로는 사토시에게 물었다. 알죠. 제가 치쿠라까지 수송 담당이었걸랑요. 파이란하고 또 두 여자 더. 그 두 여자는 비자가 끊겨서 작년에 강제 송환되었지만요. 이력서를 펼쳤다. 1971년생. 1971년생이면 몇 살이지? 그러니까 제가 78년생이니까 24이나 5? 그쯤 될 거예요. 괴상한 한차투성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상하이에서 일본학원 다닌 모양이네. 일본말을 할 줄 알더냐? 예, 꽤 잘했어요. 그 정도면 뭐 치바 총구석까지 갈 것도 없이 신주쿠에서도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치만 몸이 너무 약했어요. 지병이 있었어? 그치들 되게 병이 있어요. 에이즈는 아니지만 간장이 안 좋았죠. 바이러스성 간염이란 거죠. 내놓고 의사를 찾아갈 처지가 못 되니까 그냥 방치했다가 곧장 간 경변으로 발전하고 젊은 만큼 아차하는 사이에 죽어버리곤 해요. 젊은 사람이 병 진행이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그치들은 이상한 냄새라는 복근 약이니 한약 같은 걸 살짝 갖고 와서 그것만 먹으면 다 나을 거라고 아주 딱 믿어버리죠. 너 잘한다. 그야 장사니까요. 사토시는 앳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누리고 제법 자랑스럽게 제 사업의 고생담을 드러놓았다. 인재 파견업자에게 여자는 제일 귀한 상품이니까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했다. 듣기 전에 의사한테 진찰받으면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병인데 말이에요. 그치들 참 불법 취업이 대통날까봐 도통 병원에 안 가려고 때를 써요. 보험카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불해야 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배에 물이 차서 손님이 꺼려할 때까지 그냥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급차로 실어 갈 때쯤이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이번에도 그런 경우야? 사토시드 편지를 얼핏 넘겨다 보았다. 와, 글씨도 참 잘 썼네. 문장은 엉망이지만. 당연하지. 한자 쓰는 나라 아니냐. 어째 눈물 나게 하네요. 결혼 고맙습니다라니. 좋은 일을 한 건지 나쁜 일을 한 건지. 네 생각에는 어느 쪽이냐? 그 여자가 고맙다고 한걸 보니 좋은 일을 했나 보죠, 뭐. 기차가 지상으로 달려 나왔다. 해변가의 고층 빌딩에 불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봄비가 차창을 비스듬히 누비고 있었다. 우산 안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두를 것 없이 내일 아침에 가자고 했잖아. 그건 이상하죠. 마누라가 죽었다는데 하루 묵혀서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운전면허 가진 놈 하나도 없냐? 공교롭게 다들 바빠서요. 지금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 참이죠. 사장한테 떠넘겼으면 좋았을걸. 안 돼요, 그건. 사장님이 그쪽 경찰 조회에 걸렸다가는 그걸로 당장 끝장인걸요. 열차 안에 판매원이 다가왔다. 고로는 맥주를 샀다.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우롱차.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마누라가 죽어서 달려가는 참인데 술 취한 모습 보여서 좋을 거 없어요. 안 마시고 배기겠냐? 생각 좀 해봐라. 나는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 그것도 몇 시간 전에 풀려나신 몸 아니냐. 제대로라면 지금쯤 석방 축하 파티를 하고 있을 건데. 맥주가 마른 목줄기를 흠뻑 적시며 내려갔다. 지독히 쓰다. 알수 없는 맛이었다. 참, 내원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네. 얼굴을 본 적이 있기를 하나. 이름도 겨우 오늘에야 알았지. 생판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라면 또 이해를 하겠다. 결혼해서 호적에 올린 제 마누라를 모르고 있다니. 게다가 첫 대면이 시체라네. 이건 완전히 코미디다, 코미디. 말해봐야 말짱 헛것인 넋두리를 해가며 서류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던 고로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야, 사토시, 얘그 여자야? 여권에 쓰는 작은 사진이었다. 기가 막히죠? 데리고 갈때제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가슴이 다 두근두근 거리더라니까요. 실물은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언제 꼭 형님들 모르게 놀러 가야지 하고 사나이 가슴에 굳은 결심을 했을 정도예요. 칸 파이란 여자의 이름이 풍기는 아름다운 울림이 음악처럼 고로의 귓전에 되살아났다. 사다케 사장도 참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예쁜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정식으로 마누라 삼았을 건데. 그걸 안 되죠. 우린 놀자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거라고요. 그 여자 빚을 전부 따안고 페널티까지 낼수 있다면 그야 가능하겠지만 그게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미 들어간 돈만 해도 대충 300만. 앞으로 그 여자로 해서 벌어들일 돈에다 수수료 든 것까지 합하면 그 배를 낸다고 해도 사장님이 많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이번 일로 사다케 사장 엄청 손해봤겠구나.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손해를 보겠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가 아니지만 들어올 돈까지 생각하면 손해란 얘기죠. 전화가 오자마자 한바탕 화를 내고 난리를 쳐서 형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도 100만을 아낌없이 내놓는 걸 보면 역시 베프는 큰 인물이에요. 저 아주 반했어요. 특급 열차는 서민가의 퇴색한 기아 지붕 위를 달렸다. 빗줄기가 더 거칠어진 것 같았다. 3. 대부분의 승객들이 치바와 기사라지에서 내렸다. 콤비나트의 눈부신 빛에서 노연하자 기차는 시커먼 바다를 따라 달렸다. 다테야마에서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결국 종착역인 치쿠라의 플랫폼에 내려선 것은 고로와 사토시뿐이었다. 가느다란 봄비가 안개처럼 서티라이트를 휘감고 있었다. 조그만 대합실에도 사람은 없고 벤치 위에 회색 고양이 한 마리만 잠들어 있었다. 고로는 지금이 진짜 저녁 8시인지 의심스러워 시계를 보며 확인까지 해보았다. 택시 한 대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핸들에 붙어 앉은 채 막 대합실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사토시가 전화부스에 들렸다 돌아왔다. 먼저 조식 사무실부터 들리시래요. 암튼 수속은 수속이니까.
그거 괜히 일만 꼬이지 않겠냐? 그쪽에서 무슨 말을 물어봤잖아. 아는 게 없다고. 아저씨는 괜찮아요. 인사는 제가 하러 갈 테니까 아저씨는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너 갖고 일이 되겠냐?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사토시는 흔적만 남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대빵들끼린 벌써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지금 도착했다는 보고만 하면 돼요.
얘기 한번 간단해서 좋구만. 고로는 생각했다.
비 오는 역, 머리에 겨우 여남은 집이나 될까 말까 한 술집의 네온이 띄엄띄엄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바닷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노상 그타령이 그타령인 잡범방에서 이 꿈을 깨고 눈을 뜬다면 분명 감방 동료들에게 한바탕 재미있게 풀어댈 이야기감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현실 아닌가? 고로는 문득 작년 여름 이 역에 섰을 알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에게 이 어두운 종착역은 분명 나락의 맨 밑바닥, 떨어질 곳까지 떨어진 지옥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하긴 복잡할 게 뭐 있겠냐?
제멋대로 납득을 하고 고로는 택시에 올라탔다. 차가 역 앞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번화가는 끝이 나고 길 양옆으로 밭과 잔목림만 길게 이어졌다. 완만한 언덕을 넘어 길은 바다를 향해 똑바로 내려갔다. 어두운 절벽에 유성 같은 헤드라이트만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마 해변도로이고 송림 건너편은 바다이리라.
아저씨, 여기 진짜 좋은 곳이죠?
어울리지 않는 더블 양복의 팔꿈치로 창을 닦으면서 사토시는 고로의 마음을 달래려는 듯 말을 붙여왔다.
좋은 곳인지 어떤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리조트 호텔이니 맨션이니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있는 건 별장 아니면 사원 휴양소죠. 그러니까 바다도 한산해요. 저 여름에 여기 왔을 때 그치들하고 헤엄치면서 하루 놀았어요.
그치들이라니? 그 여자들이요.
수영복 사이 펴가지고 저기 해안에서 파이라는 청색 비키니였던가?
헤헤, 내 마누라가? 나한테 내가 모르는 새 신세를 말해줬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다. 고로는 입을 다물었다.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알지도 못하는 아내 일만 생각하다 보니 완전히 암울한 기분이 되어 있었다. 사토시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들어 넘긴 것은 농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필리핀에서 온 여자들은 난쟁이 같은데 중국 여자들은 다들 키가 크고 다리도 쭉 빠졌어요. 완전히 모델 같죠. 피부도 곱고. 바다에서 수영해보는 건 처음이라고 세 여자 모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파이라니 파도와 장난치는 모습을 고로는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렸다. 여름볕에 반짝이는 청색 수영복이 눈부셨다. 차는 이윽고 해변가 바로 앞에 퉁명스럽게 우뚝 선 수상쩍은 건물 앞에 멈췄다. 하얗게 페인트칠을 한 엉성한 2층 집. 베란다 창에는 꼬마 전구가 반짝이고 누가 봐도 뻔한 이름의 간판을 이마에 걸고 있었다. 뿌옇게 안개 지는 빗속에서 네온불이 징징 울고 있었다. 사토시가 혼자 내려 가게 옆구리에 걸린 철 계단을 올라갔다. 고로는 차에 앉은 채 물건을 올려다 보았다.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사무실 겸 아파트였다. 바다를 향해 난 창문에
잊어버리고 걷어들이지 않는 속옷 나무랭이가 비에 젖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손님이 들기는 들어요? 운전사는 모자를 벗고 하품을 하면서 대답했다. 웬걸요? 제법 와요. 기차 끊긴 뒤에 여기 차를 대놓고 기다리면 모텔까지 가자는 손님이 많아요. 이곳 사람들인가요? 이 금방 사람들이 여길 찾겠어요? 남들 눈도 있는데 대부분 낚시꾼이거나 휴양소에 놀러온 사람들이죠. 낚시도 하고 여자와 재미도 보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럴싸한 휴가 계획이기는 했다. 하룻밤 여자 데리고 모텔에 박혀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낚싯배를 탄다면 꽤 합리적인 시간 활용 아닌가. 회사 휴양시설도 마음에 드는 친구들과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어중간한 온천여행보다 훨씬 실속이 있을 것이었다. 일본 어디를 가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나 까다롭게 굴지 여기서는 조용해요. 사실 이런 데야 그런 거 말고는 사람 끌만한 유흥시설이 없으니까 눈에 피팔 세우고 단속할 수도 없지요. 겨우 5분 될까 말까 해서 사토시는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말대로 이야기가 간단히 끝난 모양이었다. 짐을 일수할 거냐고 묻던데 아저씨, 그런 거 필요 없으시죠? 별로 돈 될 것도 없고 저금도 제로랍니다. 진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러면 무일푼이었을 리는 없겠지만 고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처지는 아닐 터였다. 어찌됐건 작년 여름부터 8달 가까이 여자는 이 집에 몸을 의탁해온 것이다. 택시는 해변 도로를 꺾어들어 경찰서로 향했다. 고로는 도로를 꺾어들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택시 뒷창을 넘어다 보았다. 여자가 살았던 집, 하얀 건물이 송림 속에 환영처럼 우뚝허니 서 있었다. 조그만 경찰서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경찰서라면 어지간히 이골이 난 고로도 저절로 몸가짐이며 매무새에 힘이 들어갔다. 여자의 이름은 손끝으로 써보고 생년월일도 중얼중얼 외워보았다. 겨우 반나절 전에 신주쿠 경찰서에서 놓여 나온 몸 아닌가. 혹시 신원조회 해본 거 아닌가 몰라 또 경찰서를 들어가야 하다니. 영 죽을 맛이다. 너도 알다시피 나 오늘 아침 나절에 풀려났잖아. 괜찮다니까요. 아니 말로 아저씨가 그 여자를 죽인 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그보다 신분 증명할 만한 거 뭐 없으세요? 운전면허도 여권도 없었다. 크레딧카드도 없었다.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보니 의료보험증이 들어있다. 뜻밖의 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자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 사설 금융사에서 급전 빌릴 때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보험증이면 되지? 예, 그거면 돼요. 혹시 그 여자 이름이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새로 발급받은 보험증이었다. 사토시의 말을 듣고서야 고로는 피보험자란에 다카노 파이란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거 아주 요긴 할 거예요. 분명 병원비도 치러야 할 테니까요. 평화스런 항구 마을의 경찰이었다. 상담 창구의 여 경관이 마치 은행 직원처럼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용건을 밝히자 여 경관은 안 됐다는 눈초리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서류를 들고 나온 건 중년의 경사였다. 가슴의 명찰을 보니 신주쿠 형사가 적어준 그 이름이 아니었다. 아마 담당 형사는 밤샘 근무 끝에 귀가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십니까? 예, 다카노입니다. 이번 일로 패가 많습니다. 순경은
조금 이상하다는 듯한 눈초리로 고로를 한번 훑어보고 다음에는 사토시의 화려한 양복 차림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쪽은 아들입니다. 조카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겠다 싶어 덜컥 대답했다. 나이로 치자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다. 아드님이라. 죽은 분의 아들은 아니겠죠? 전 초소생입니다. 생전에 애를 무척 귀여워했기 때문에. 카운터 밑에서 사토시의 발이 고로의 구두를 밟았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신분증명서 같은 거 갖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증이면 되겠습니까? 경사는 보험자 번호와 주소를 서류에 적어넣었다. 그런데 보험증에 아드님은 안 올라와 있군요. 이에는 헤어진 집사람 호적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 새 남편이 여간내기가 아니라서 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재혐이보다 죽은 집사람을 더 따랐지요. 고로의 발을 밟은 사토시의 발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고로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자기와 파이란의 관계를 그렇다. 어떻게든 진짜 부부인 것처럼 꾸며대고 싶었다. 이제 겨우 전처하고 티격태격하던 게 정리되고 함께 살아보려던 참이었지요. 한동안 떨어져 있어서 몸이 안 좋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한테 패기칠까봐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여자랍니다. 고로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려는 사토시의 손을 끌어당겼다. 사토시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저런, 세상 살이가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참 안 됐군요. 그게... 그리고 병원은 말이죠. 사토시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경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지도를 펼치며 병원 위치를 설명했다. 그 다음 수속은 그쪽에서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싱겁잖아. 고로는 왠지 섭섭했다. 열흘 동안 내리 있는 것 없는 것 족치며 질문전을 펼치던 형사의 얼굴이며 줄창 욕설 반 협박 반으로 자신을 어르던 간수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자기 자신도 그리고 얼굴 모르는 그의 아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끈질기게 추궁당하고 꼬치꼬치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죽고 나니 수고했다 한마디로 끝이었다. 경찰에선 이런 정도로 묘사하면 끝입니까? 일어나려다가 에? 하고 순경이 되물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느냐고요. 가령 조서를 꾸민다든가 서류를 쓴다든가. 에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째서요? 핏발을 세우는 고로의 옷소매를 사토시가 끌어당겼다. 어째서라니. 이 사건은 무슨 변사도 아니잖아요. 경찰이 개입하는 건 말이죠.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든가 용태가 급변해서 병원에 실려온 뒤 24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만 검찰이가 거만하거나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인의 경우는 그 점이 확실하니까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어요. 뭔가 더 말 대꾸를 하려 드는 고로를 사토시는 있는 힘껏 창구에서 떼어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너무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자, 가요. 가자고요, 아버지. 아슬아슬한 순간에 고로는 자신의 말을 꿀꺽 삼켰다. 나는 50만엔 받고 내 호적을 팔아먹었다. 그런 여자 본 적도 없다고. 그 여자는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 중국 깡촌에서 이 몽고까지 와가지고 야쿠자들 사이에서 이리저래 팔려다니다가 빚에 얽매여
결국에는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어버렸다. 이게 변사가 아니라고? 이게 어디가 어떻게 확실하다는 거야? 잘 좀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상한 일 아니냐고.
왜래요, 아저씨?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을 뛰듯이 내려오고 나자 사토시가 소리 죽여 말했다.
글쎄, 너무 간단하지 않냔 말이야. 경찰도 그렇고 사다케 사장도 그렇고 이쪽 사장도 그렇고 너도 그래. 사람이 죽어나간 판인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입싹 씻고 돌아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아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부인의 경우는 확실하다니. 젠장 뭐가 확실하냐. 중국 여자가 말이야. 어째서 제 나라도 아닌 이런 시꺼먼 시골에서 죽어 나빴나. 나자빠지고 종족도 없던 남편이라는 작자가 불쑥 나타나 이걸 떠맡겠다고 나설 수가 있느냐고. 이상하잖아. 빌어먹을. 어디가 확실하다는 거야.
확실하다면 확실한 거지요. 사토시는 고로를 택시에 밀어넣었다.
뭐가 어디가 어떻게 확실하냐. 경찰 새끼. 왜 의심 한 번 안 하는 거야?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뭐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 전부 다 알고 있겠지요. 아저씨, 생각 좀 해보세요. 도쿄 관할 섬이요. 우리 사무실에까지 다 연락이 왔잖아요. 다들 안다고요. 이래 전말이 아주 확실하다고요.
그럼 어째서 내가 잡혀 들어가지 않는 거야. 사다케도 너도 어째서 다 줄줄이 잡혀가지 않느냐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법률이 없는 모양이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 이게 명백한 관리 매춘 아니야. 게다가 불법 취업 아니냐고. 납치 감금 아니냔 말이야. 제 발로 찾아오는 그렇고 그런 손님에게 음란 비디오 팔았다고 열흘이나 콩밥 신세를 지는 판인데 어째서 이 일에는 모두들 태연하게 책상 다리를 꼬고 있어. 우리가 모두 함께 공모해서 이 여자를 죽인 게 아니냐 그 말이야.
사토시는 혀를 끌끌 차며 고로를 밀어붙였다.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해요 아저씨. 진짜 못 말리겠네. 겨우 열흘 구르르 살고 치매에 걸리셨나.
차는 해안을 따라 병원을 향해 빗속의 국도를 한양 내달렸다. 4. 조그만 항구 마을에는 과분할 만큼 훌륭한 종합병원이었다. 운전기사의 이야기로는 이 지방 명사라는 이가 미국식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인류의사들을 영입하고 그에 맞춰 선진 의료기기도 도입했다는 모양인데 도쿄의 대학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까지 일부러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곳 당직 의사의 설명도 역시 간단했다. 간 경변으로 인한 복수를 제거하자 일시적으로 용태가 안정되었지만 사흘째에 돌연 정맥류가 파열하여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가족, 즉 고로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동안 계속 연락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이 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지하 영안실로 향했다. 뜻밖에도 밝고 깨끗한 방이었다. 철제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복도 끝에서 이송용 침대가 운반되어 왔다.
걱정 마세요. 부인께서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곳에선 미국식으로 시신을 보존하니까요.
새하얀 방 한가운데 이송용 침대를 놓고 비닐시트를 벗기자 아무리 봐도 시체라고 여겨지지 않는 아름다운 여자 얼굴이 드러났다. 혈액을 빼고 대신 고정액을 넣지요. 냉장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차갑기는 하지만 얼굴색은 좋죠? 아름다운 여자였다. 이게 자신의 아내라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고로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얼굴을 안고 통곡했다. 간호사가 합장하고 나가자 사토시는 우물쭈물 고로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우 미치겠네. 진정하세요 아저씨.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러는지 고로도 알 수 없었다.
코올리기 시절 이후로 울어본 기억이라고는 없는 그였다. 불쌍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이 쓰리다고요. 그치만 이렇게 대성통곡 할 것까진 없잖아요. 진짜 미치겠네. 아저씨, 혹시 죽은 사람한테 홀딱 반한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이국 여자의 죽음이 왜 이렇게 서글픈 걸까?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해서 견딜 수 없건만. 그 곁에선 또 하나의 자신은 주체할 길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짐승처럼 울고짖고 있었다.
아직 할 일이 태산이에요. 내일은 현청에 가서 수속해야죠. 화장터에 가야죠. 아휴, 장례는 장례사에게 전화해서 처리할 건데 괜찮지요?
사토시가 한숨을 내쉬며 나가자 서로 자리 바꿈이라도 한 듯 간호사가 간이침대와 모포를 가져왔다.
괜찮으시면 이거 쓰세요. 그리고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고로는 가까스로 슬픔의 원인을 짐작해냈다. 열차 안에서 여자의 편지를 읽을 때부터 자기가 이상해졌던 것이다. 이송용 침대 옆에 두 무릎을 꿇은 채 고로는 여인의 가슴에서 얼굴을 들었다. 반지하의 창문에는 빗물이 튀고 있고 물결치는 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려왔다. 편지의 문구가 되살아났다. 이곳은 모두 친절합니다. 조직 사람도 손님도 모두 친절합니다. 바다도 산도 아름답고 친절합니다. 계속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쉐쉐. 그것뿐입니다. 바닷소리가 들립니다. 고로씨, 들립니까? 자신은 친절함이란 털끝만큼도 없는 삭막한 땅에서 20년이나 살아온 게 아닐까. 고로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오랜 옛날에 버리고 온 북녘 고향이었다. 오호츠크의 넓은 바다에 썰물이 빠지면 앞바다로 여울이 졌다. 바닷가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조개와 굴이 풍성하게 넘치는 섬이다. 바깥 바다에 유빙이 밀려들어도 앞바다는 절대로 얼어붙는 일 없이 민물과 썰물이 밀려오고 밀려나갔다. 재미있는 놀잇감이라곤 없는 바닷가 마을이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배를 고물는 일은 없었다. 바다를 향해 노를 저으며 형이 말한다. 그런데 말이야 고로, 내 색시 참 곱다. 도쿄에서 20년을 산 보람이 있구나. 흐흐, 그런 말 하면 내가 부끄럽잖아. 에이. 모래사장의 작은 창고 앞에서 파이란이 손을 흔들고 있다. 그 발치에서 어린아이 둘이 논인다. 미인이지, 맘씨 곱지. 너한테는 정말 가분한 사람이야. 형, 나 여기서 아주 눌러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때? 괜찮겠어? 아, 괜찮다 뿐이겠냐. 여긴 조개니 구리니 캐도 다 못 캘 만큼 흔전 만전이다. 너하고 네 색시 그리고 애들 정도야 이 바다에 그게 입이겠냐? 어머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인정도 못한 자식인데.
무슨 그런 소릴. 두 양반이 눈 감으실 때까지 그저 마음에 걸려 한 건 너였다. 네가 여기로 오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춤을 추고 좋아하실 거야. 안개가 나지막한 키로 희뿌염하게 들어찬 모래사장에 뱃머리를 쳐들며 작은 배가 멈췄다.
어라, 어디로 갔지? 파이란! 파이란!
고로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찾아 모래사장을 이리저리 헤맸다. 돌아보니 바다는 새하얀 안개에 먹혀들고 있었다. 고로씨! 방울을 흔드는 듯한 파이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른 모래가 장화턱까지 차서 발이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봐, 어디 있어?
고로는 손을 동그랗게 모아 입에 대고 아내를 불렀다.
고로씨!
소리를 좇아 고로는 모래 언덕을 기어올랐다. 고로씨, 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일부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나 열심히 일해서 당신을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지금까지 고생한 거 꼭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자, 병원에 가자. 내가 엎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병원에 가. 가서 간에 병든 거 깨끗이 고치자. 고로는 안개 속에 쭈그리고 앉아 등을 내밀었다. 이제 됐어요, 고로씨. 고마워요. 쉐쉐. 발밑에 홍자색 가지꽃이 한 송이 피어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러면 이제 함께 못 살잖니. 밥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시고 안아주지도 못하잖니. 꽃은 속삭이듯이 흔들렸다. 고마워요, 고로씨. 저 이제 괜찮아요. 손님들 다 친절하지만 고로씨가 제일 친절해요. 나하고 결혼해 주었으니까요. 고로는 꽃잎 위에 후루룩 눈물을 떨구었다. 뭐가 친절하다는 거야. 친절하기는커녕 야쿠자, 경찰, 손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너를 괴롭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독한 놈이 나야. 50만에 호적 팔아먹고 그 돈 어쨌는 줄 아니? 나흘 만에 다 써버렸어. 당신 몸으로 갚아야 하는 그 돈을 말이야. 피를 토하며 갚아야 하는 그 돈을 말이야. 우린 전부 거머리들이야. 찰 거머리들이야. 당신을 뼈만 남도록 빨아먹은 귀신들이야. 어째서 이 철거머리 귀신들에게 자꾸만 친절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니?
아무 말 없는 꽃을 흙 덩어리째로 품어안고 고로는 가슴 속에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 일 같은 거 안 해도 돼. 파이란, 나랑 결혼해줘.
오. 빗물에 젖어 일렁이는 먹빛 바다가 특급 열차의 창을 지나쳐갔다. 무릎 위에 올려 감싸하는 유골은 오랫도록 따뜻했다. 기가 막혀서.
심부름 값이나 똑똑히 내세요. 아저씨,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 손으로 했잖아요.
사토시는 지친 몸을 좌석에 묻고 하품을 하면서 투덜거렸다.
좋은 공부했지 뭘 그래. 너도 앞으로 가부키 거리에서 인재 파견으로 먹고 살자면 이런 일 수없이 겪어야 할 거다.
지금 농담하세요? 돈 받은 아저씨는 내내 영영 울기만 하고 겨우 월급 몇 푼 받는 나는 독경 온스님에게 인사하는 것까지 다 맡아서 했다고요. 참, 내 몸 어이가 없어서.
맥주 드실래요?
열차 안의 자판기에서 술과 안주를 산 사토시는 목젖을 울리며 익숙하지 않은 맥주를 마셔댔다.
미성년자 음주다. 보호소에 잡혀갈라.
아, 맘대로 하라고요. 여기보다 소년원이 훨씬 나으니까.
근데 아저씨 진짜로 이 여자 전혀 몰랐어요?
사토시의 손가락 끝이 유골 상자를 톡 두드렸다. 그래. 전혀 몰랐다.
믿을 수가 없네, 진짜. 사장님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거짓말 하나도 못 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몇 번 했어요?
고로는 얼굴을 돌려 저물어 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저씨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을걸요?
어저녁에 의사도 말했잖아요.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지간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듣고 계세요? 지금 아저씨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염되었으면 어떡하냐고요.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정말 만난 적도 없어. 에잉,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럼 한번 같이 자본 적도 없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요? 영국으로? 시체에 엎어져서 울지. 화장장 불가마에 들러붙어서 막무가내로 안 떨어지지. 꼭꼭 숫제 통공을 해가며 빼어줍지. 저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렇게까지 연기를 잘하면 진즉에 톱스타 자리 꿰찼겠다. 너무 불쌍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안 울고는 못 베기겠어서. 그 말은 더 못 믿겠네. 너도 앞으로 한 20년 가부키 거리에서 밥 빌어먹다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아님 처음부터 그런 근성은 없는 놈인가? 고로는 쓸쓸한 장례식을 떠올렸다. 화장장의 조그만 방에서 스님이 선체로 간단한 경을 읊었다. 평상복 차림의 외국 여자들 몇 명 모인 게 전부인 이별 의식이었다. 그 여자들조차도 그저 점포에서 가보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왔는지 아무도 눈물을 비치지 않았다. 부젓가락으로 집어낸 뼈의 가벼움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었다. 여자들은 재수없다는 듯 뼈를 수습하려 하지 않았고 고로 혼자서 유골단지를 품에 안고 타고 남은 작은 뼈들을 남김없이 주워 모았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사다케 사장의 지시가 떨어진 지 겨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말끔히 정리되었다.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일도 없었다. 형식뿐인 예의와 절차를 생략해버린다면 인간의 죽음이란 그런 정도의 것이었다. 사토시 입장에서 보자면 생략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귀찮은 일은 고로가 내보인 천만 뜻밖의 눈물이었으리라.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고로는 생각했다. 맥주 드세요, 아저씨. 눈물을 그렇게 쫙쫙 흘렸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시겠어요. 화는 났지만 투닥투닥 싸운 만큼 허물도 없어졌다. 재치도 있고 머리도 잘 도는 이 청년은 적어도 자신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보내지 않으리라.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울어서 목이 불을 맞은 듯 얼얼한 참이었다. 텅 빈 뱃속으로 맥주의 냉기가 퍼지자 유골 상자의 온기가 새삼 따뜻하게 전해져왔다. 아 참! 사토시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맥주캔을 입에 문 채 말했다. 이 유골 상자 사장님이 처리해 주실까요? 중국으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줄 리 없었다. 죽은 사람의 고향에 돌려보내든 어딘가 연고자 없는 무덤을 찾든 그건 자신이 맡아서 해결하리라고 고로는 마음먹었다. 그것도 수술안에 포함되어 있겠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고 난 이제 몰라요. 제발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저씨. 어느 틈엔가 창밖에 보이던 항구 풍경은 사라지고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길 건너편으로 오렌지색 등불을 흩뿌리는 콤비나트가 성체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렇지. 유품봉투나 열어봐요. 돈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병원에서 내주는 대로 받아놓기만 하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곧째 들고 다니던 종이 가방을 사토시가 선반 위에서 내렸다. 다카노시라고 갈겨 쓴 딱지는 간호사가 붙인 것일까. 테이프를 뜯어내고 사토시는 봉투 속의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냈다. 얇은 코트와 화학 섬유 원피스, 은빛의 작은 샌들. 그래도 함께 넣었으면 좋았을걸. 갖고 가봐야 별 볼일도 없는 것 뿐이네. 죽자 하고 안 떨어지는 여자친구한테나 줄까 보다. 네 맘대로? 이건 네 거 아니다. 고로는 종이 가방을 빼앗았다. 빨간 지갑이 굴러나왔다. 아, 핸드백! 분명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치들 대개 현금만 갖고 다니거든요. 똑같이 나눠야 해요. 알았죠, 아저씨? 지갑 안에는 얼마 안 되는 돈과 피임 기구가 들어있었다. 립스틱은 타는 듯한 붉은색이었다. 3,000엔 하고 동전이라. 진짜 썰렁하네. 너 가져라. 에? 고맙기도 하네요. 풀로 붙인 봉투가 나왔다. 고로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파란 편지였다. 다카노 고로님께 라고 적어놓은 능숙한 글씨체를 본 순간 고로의 마음이 훅 뜨거워졌다. 또 러브레터야? 고로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어쩌구 저쩌구. 말을 이으려는 사토시의 콧잔등을 고로는 손바닥으로 냅다 내리쳤다. 아! 왜 이래요! 시끄러워! 저리 가있어! 괜히 사람을 치고 야단이야. 사토시는 불퉁거리면서도 통로 건너편 자리로 옮겨갔다. 꼭꼭 접은 편지지를 펼쳤다. 어제의 편지와는 다른 가늘고 흐트러진 글씨가 물빛 종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고로씨에게 아무도 없는 사이에 살짝 편지 쓰고 있습니다. 누운 채로 한쪽 손으로 서투른 글씨 미안합니다. 병원에 오고 나서 계속 이야기 안 합니다. 일본말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중국말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 죽습니다. 일본말 모른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여자들 많이 봤으니까 나는 압니다. 순서가 왔을 뿐. 친절한 간호사, 열심히 한자를 써서 내게 보여주며 가족의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사다케 씨 전화번호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차피 경찰은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로 씨에 대해 나 잘 압니다.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청에 잡혀갔을 때를 대비해 주소라든가 나이, 성격, 버릇,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 사다케 사장님이 적어준 것 전부 외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날마다 읽었습니다.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것 억장입니다.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잊지 않도록 보고 있는 사이에 고로 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면 일하기가 괴로워집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 항상 미안합니다 말합니다. 하는 수 없지만 미안합니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갚으면 고로 씨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고로 씨랑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됩니다. 고로 씨, 항상 벙실벙실 웃고 있습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술 조금 마십니다. 싸움하지 않습니다. 고기 싫어하고 생선 좋아하지요. 그래서 나도 담배 끊었습니다. 술도 조금, 고기 안 먹고 생선 먹습니다. 손님들 모두 친절하지만 일하면서 고로 씨 잊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손님을 고로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되어서 손님이 기뻐합니다. 고로 씨 태어난 곳 바다 바로 옆이죠. 제가 여기 왔을 때 근처인가 하고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너무나 멀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아요. 먼 곳에서 일하러 와 있는 고로 씨. 나와 똑같아요. 내가 죽으면 고로 씨 만나러 와줍니까? 만약 만나면 한 가지 부탁만. 나를 고로 씨 묘에 넣어주시겠습니까? 고로 씨의 아내인 채로 죽어도 좋습니까? 무리하게 부탁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고로 씨 덕분에 일 많이 했습니다. 고향 집에 돈 많이 붙였습니다. 죽는 것 무섭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참습니다. 부탁 들어주세요. 바닷소리 들립니다. 비 옵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누운 채 손 한쪽으로만 서투른 글씨. 미안합니다. 고로시가 정말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누구보다 고로시가 좋습니다. 아픈 거, 괴로운 거, 무서운 거가 아니라 고로시를 생각해서 울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 꼭 그랬던 것처럼 고로시 사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친절한 고로시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슬픈 거, 괴로운 거가 아니고 고맙다로 눈물이 나옵니다. 고로시에게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만 서투른 글씨로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고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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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첸 안녕. 편지 중간부터 고로는 소리내어 울었다. 진정하세요 아저씨. 불안한 얼굴로 들여다보는 사토시를 향해 고로는 빈 맥주캔을 던졌다. 시끄러 저리 가. 근데 아저씨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제정신이다. 나는 아주 말짱해. 너희가 모두 제정신이 아니지. 이놈 저놈 발끝 없이 전부 제정신들이 아니라고. 어두운 밤을 담은 창에 콤비나트의 불빛이 다가왔다. 고향에 돌아가자. 결국 만나지 못한 동생의 색시를 형은 분명히 따뜻하게 맞아주리라. 돌아가자 파이란. 다들 기다리니까. 응? 고로는 그녀가 쓰다 남긴 립스틱으로 유골 상자에 답카노 파이란이라고 썼다. 나는 당신처럼 한자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날 없인 여기면 안 돼? 울면서 웃자니 마른 뼈들이 무릎 위에서 달그락거리며 우는 소리를 냈다. 잘 들으셨습니까? 두 달 만에 찾아온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인 아사다 지로의 소설집 철도원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 러브레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 파이란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f you don't.
你 try